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내 안의 선교사라는 주제 아래 중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제21회 FIFA 월드컵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아침 FIFA 랭킹 57위인 대한민국이 랭킹 1위 독일을 탈락시키는 엄청난 이변이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크고 작게 한 주간 그 열기에 젖어 계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조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국이 독일을 탈락시킴으로 스스로 탈락을 면하지 못했던 우리 이웃국가 멕시코가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있고 또 주위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모습들을 또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닌 스포츠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겨루고 또 국경을 넘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함으로 평화적인 단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두 실제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전쟁과 싸움이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냉전의 긴장 그리고 난민들의 존재는 오늘도 이 지구촌의 심각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비춰지는 지구촌의 평화의 모습은 거짓 평화인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드컵과 같은 계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서로 평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진정한 평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그런 귀한 계기입니다. 이번 7월 달은 우리 교회가 남가주 아주사 파시픽 유니버시티가 주관하는 멕시코 아웃리치, 멕시코 전도 대회에 참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내 안의 선교사라는 주일 설교 주제를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교사의 소명을 주셨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선교사가 일어난다, 내 안의 선교사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함께 내 안의 선교사, 선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주일 예배 묵상을 통해서 이번 멕시코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분들과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서포트를 하는 분들 모두가 선교사의 소명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죠. 제가 이사야서 5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집중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증거하신 문서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를 들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로마서와 구약의 이사야서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된 반면에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문서 중에 다섯 번째로 긴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길이가 달라요. 또 로마서는 교리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가르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런 내용인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종종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면들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아울러 시의 형태를 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에 비해 이사야서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또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약의 로마서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같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구조가 같고요. 그 구조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 가지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둘째는 십자가, 셋째는 소망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로 망가져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복음이 선포하죠. 두 번째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대속자의 속죄 제사,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대속자의 속죄 제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자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죄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은 세 번째를 제시합니다. 소망인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와 같은 구원자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소망. 죄와 십자가와 소망, 이 세 가지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죄와 십자가와 소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세 가지로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방대한 이사야서라는 문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타락했다는 현실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치러야 하는 심판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이사야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유다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계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값을 담당할 하나님의 종이 계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편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옵니다. 네 편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예수님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네 가지 노래가 다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집중하는 그 중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그 말씀의 대상이 바뀝니다. 앞으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포로 귀환 시대에 그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사야서가 마칩니다. 죄와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사야서는 로마서와 함께 나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55장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구원의 소망을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섹션의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그 뒤로 구원의 소망이 이어지는 56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선포하고 알려야 할 확실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사의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도 선교사의 소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확신이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말씀 속에서,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사야는 그 백성에게 물을 마시러 또 음식을 먹으러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은 물과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물과 음식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을 상징 삼아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배의 만족, 그리고 목구멍의 만족,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과 음식을 상징 삼아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언제 물과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영혼은 물리적인 것이 타치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영혼 그 깊은 곳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 때 유다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나아가서는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와 같은 동질적인 유대인들만 위하고 또 이방인들을 비하하며 또 로마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아, 그들이 성경으로 받들었던 구약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구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신약시대에서 와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만 위하고 이방인들에겐 배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 만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관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지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한, 지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한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구약에서 이미 그 말씀이 활발하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시편 72편에서 바로 그 창세기 12장의 언어를 사용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의해 복을 받는다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문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시편 7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허다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방의 빛, 모든 민족의 빛이 된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고 너희를 보내서 이방의 빛을 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중하셨지만 그들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로 온 세계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그 한복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내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잘 부르는 꽤 오래된 곡이긴 하지만 그 곡의 가사가 담긴 2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 이 세상 각종 그 민족, 언어, 각종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끝나는 66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때가 온다. 그때에는 나의 구원의 진정한 계획인 모든 나라들, 열방과 열국들이 모아지고 그들이 내 앞에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각종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우리 주위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십니다. 곧 우리 모두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과 음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양식과 기쁨으로도 망가진 영혼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성경에서 집중 조명하십니다. 복음을 가장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신약의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구약의 이사야서를 봐도 우리의 죄로 타락한 현실을 하나님은 집중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옆 사람 또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무능해진 나라는 이 현실인 것처럼 내 이웃의 문제의 근원은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못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가 타인에게 배려심이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의 문제의 근원은 나와 똑같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이사야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지금 물리적인 만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의 중심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우리가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하여 나에게로 오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에 한반도에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겉모습이 너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의 나라에 그것도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문화를 경계하고 외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왜 왔던 것입니까? 외모는 서로 다르지만 영혼의 상태가 똑같고 내가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들이 순교를 피할 수 없었던 한반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외국인이 다른 이유로 발을 디뎠다면 그는 장사꾼 아니면 정복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서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 속에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피할 수 없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 확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뿐이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동안 이사야서에서 일관적으로 전해왔던 구원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 하반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증거하는 구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구원이에요. 다윗을 통한 은혜, 또 그를 세워서 그를 앞세운 구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읽고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르면 이것이 다윗 그 한 사람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윗을 이 상징했던 어떤 인물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대표적인 말씀인데 11장에 가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입니다. 멀리 안 가고 이사야서 안에서 11장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고 계속해서 증거가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사야는 다윗이 태어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훗날 한 통치자가 태어나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전히 순종하고 조금도 불의가 없이 온전한 의로 백성을 이끌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처럼 태어날 통치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구원자에 대해서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좀 멀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제가 8절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강림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을 때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의로운 피가 되도록 하신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하신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유다와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구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갈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작 많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구약시대에서도 그렇고 신약시대에서 들어와서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증거한 특히 53장에서 증거한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주님에게 제일 가까웠던 열한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죽음을 성공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주님이 실패하셨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열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공개해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가깝게 대하면서도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우리 식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Marvel Avengers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상에 사로잡히고 그런 상상이 되게 즐겁기 때문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또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죠. 그걸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유일하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그 모든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창조주의 구원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인가? 죄인들에게 모두 사면을 선포하시면 그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일까? 아니지요. 죄의 값을 분명히 무엇이 치러야 하는데 누가 죄의 값을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나서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손색없이 살으셨던 분이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의를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를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음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서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의로운 피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생각해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상상조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8절과 9절 그 전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전능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접고 인간의 논리를 접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선언한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비전,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비전을 앞세운다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랍고 치밀한 계획과 무한한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헤아릴 때 우리 속에는 어느덧 구원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고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분을 지켜볼 때 우리는 구원의 감동에 사로잡힐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또한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이 감격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서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가 그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고 가까이 계실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킵니다. 이와 동시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소명을 앞세워서 나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데 듣지 못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뿌리는 씨, 내가 전하는 그 말, 이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분명히 결실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단 한 번도 헛되이 선포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실을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나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 내가 왜 가담을 해가지고 선교사의 소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안에 내가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는 그 방법이 언제나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면이 있고요.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7월 안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적만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은 복음 선포자를 보내시고 복음 선포자의 선포를 통해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나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장 내에서 이사야서가 4번인가 5번 언급이 됩니다. 구약의 신약의 복음서 로마서가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이한 빛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확신, 그 배경이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순간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헛된 수고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결실하리라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Saturday Out Witnessing 해서 약자로 S-O-W, Sow, 씨를 심는다라는 약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같은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갑니다. 한때는 People's Park으로 계속 나갔고요. 요즘은 요양원에 계속 나가는데 항상 보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확신을 저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실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도 그 전파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주가 됩니다. 전파했는데 들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믿음이 없어서 씨름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19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 복음 프레젠테이션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20번 들어야 주님을 영접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20명 중에 13번째, 8번째, 19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20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월드컵 경기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한마음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그 기쁨은 축구, 스포츠 대회라는 좁은 틀 속에서 체험한 기쁨이 아닙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현실, 그 전체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격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파한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뒤를 잇는 언약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자 우리 모두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이 확신을 날마다 회복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또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려워서 또한 확신이 불충분해서 나서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과 진정한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바쁜 일과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을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도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춰준 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